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 등 한미 공조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화는 2017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진행한 뒤 석 달여 만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무장지대 등에서 3자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희생을 강조하며 미한 동맹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행사에서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였다고 평가한 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고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미국 워싱턴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아직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NBC 방송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란 측이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란은 이를 통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는 대담자의 질문에 전제 조건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이란 측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뒤에 진행됐다고 방송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기 격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란 내 목표물 공습을 지시했다가 공격 10분 전에 취소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제재 조치는 오늘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과 보험, 무역 등 금융기관 등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홍콩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거론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준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홍콩 문제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조리는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홍콩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사안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특정 국가나 인물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9일과 16일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에 최대 200만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개정조례가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범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의 친중국파 정당 중에 최대 세력인 민주건항협진영맹의 스테리 리 주석은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조례 개정안 완전 철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다해에서 오늘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나 호주에까지 진동이 미쳤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수도권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1시 53분께 인도네시아 동부 반다해 타님바르 제도에서 규모 7.3 지진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육지에서 발생하면 땅이 갈라지고 솟아오르지만 이번 지진은 심해에서 일어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25만 명이 총리 퇴진 요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체코 시민들은 어제 저녁 프라하의 레트나 플레인 공원 일대에 모여서 유럽연합 보조금 유용 추문 등에 휘말린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10대들은 굉장히 과감하고 개방적인데요.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오늘날 미국의 10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그 어느 세대보다 엄격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행동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율, 임신, 마약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1991년 62%에서 현재 42%로 감소했습니다. 약물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10학년 학생 중 술을 마신 학생이 40%였지만 작년엔 19%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무모한 일탈이 감소하는 반면 자살률과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낮은 수준이었던 청소년 자살률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증가해 2014년 이후에는 10%씩 증가했습니다. 20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은 유서를 남기지 않지만 SNS에 자살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게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관계 실패로 인한 우울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3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막다가 모레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30도, 신의주는 19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도에서 30도, 함흥 17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달빛 어린 강, 드넓기도 하구나. 내 언젠가 너를 멋지게 건너리라. 오, 꿈꾸게 하는 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 네가 어디로 가든 난 널 따라가리 노래하는 문 리버 들어보시죠.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at same.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사태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24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합니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다시 승리하면서 에르도안 정부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인도 곳곳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로 했군요.
네, 지난주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24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동 순방길에 앞서서 이 새로운 제재 조치가 획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부 관리들과 이란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트위터와 언론 등을 통해서 잇따라 이란 관련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란 제재는 이란이 건설적이고 번영된 나라가 되면 곧 다시 해제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국내외 정세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이 인터뷰는 미군의 드론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격추된 다음 날인 21일에 진행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란에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 결과는 항상 강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곧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가 새로 단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가 철회한 지 몇 시간 안 돼서 한 인터뷰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트위터에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전날 밤에 이란 3개 지역에 출격 준비를 했다가 그 공격으로 150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실행 10분 전에 이를 전격 철회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칫 두 나라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영된 이 인터뷰에서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결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파괴력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를 원하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대화를 원할 걸로 생각한다면서 이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핵무기 개발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앞으로 3년간 경제가 더 악화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에 거부 반응을 보여왔죠.
네, 지난 몇 주간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이란은 결코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새로운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여전히 양측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대신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군요.
네,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승인을 철회한 같은 날에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관장하는 이란 정보 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단행했는지 미국 정부의 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흐로미 장관은 또 언론 매체들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면서 지난해 이란은 국가 방화벽으로 33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33만 건의 공격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한데요.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 방문길에 올랐군요.
네, 폼페오 장관이 중동 지역의 두 주요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란과의 위기 국면 대응을 위해서 이 동맹국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폼페이 장관은 출발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전략적이고 국제적인 연합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 결과가 나왔군요.
네, 23일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시장 자리를 놓고 다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에크렘 이마모올루 후보가 득표율 54%가 넘는 득표로 집권 정의개발당의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를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터키가 지방선거를 치른 지몇달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다시 시장선거를 치른 겁니까?
네, 지난 3월 말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도 에크렘 이마모올루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정의개발당은 당초 재검표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이마모올루 후보의 승리가 확인되자 이번에는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리고 재투표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결국 터키 최고선거위원회가 지난달 초에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치른 선거에서도 이마모올루 후보가 이긴 거군요.
네, 오히려 지난번보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3월 선거 때는 후보 간의 격차가 0.2%포인트에 불과했는데요. 이번에는 9%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또 이날 재선거 투표율도 84%를 웃돌면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은 터키 수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는 앙카라인데요. 하지만 이스탄불은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고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이스탄불에서 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건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탄불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1994년 시장으로 이 정치를 시작한 정치적 고향이기도 해서 이번 재선거 실패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타격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의개발당 사정에 밝은 언론인을 인용해서 이마모올루의 승리가 정의개발당 그리고 에르도안 하락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터키 선거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까?
네, 터키 최고선거위원회가 24일 이마모올루 후보의 당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마모올루 후보는 승리가 확정되자 거리에 운집한 수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이스탄불이 터키 민주주의의 전통을 수호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는 결과를 인정했습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비공식 결과를 볼때 선거에서 이긴 이마모올루 후보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을드름 전 총리도 이 투표 종료 후약 2시간 30분 만에 일찌감치 이마모올루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마모올루 시장 당선자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이 대통령과 조화롭게 일할 준비가 됐다면서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의개발당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난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큰 표차로 야당의 자리를 내게 준 거라서 정치적인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책과 또 터키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로 평가되어 온 만큼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향후 더 좁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 곳곳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주도인 첸나이시인데요. 저수지들이 말라붙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트럭으로 물을 실어 오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생활 용수를 구매하고 있고요. 이것도 힘든 저소득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공급을 기다리면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몇 시간씩 서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식당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요. 사업체도 단축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런 물 부족 현상이 한두해 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네, 인도는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요. 올여름 상황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도시 지역의 저수지들은 대부분 심각한 수준으로 말라 있고요. 시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암울한데요. 물을 기르러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야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물 부족을 겪는 이유가 뭔가요?
네, 빠른 인구 증가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요. 농업 분야에서 물 소비가 많은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인구의 약 절반인 6억 명이 물 부족에 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수도 뉴델리와 첸나이 등을 포함한 21개의 대도시 지하수는 머지않아 바닥이 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인도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최근 물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수자원부를 창설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5년 안에 인도 내 모든 가정에 수도관을 보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젠드라 싱 셰카와트 수자원부 장관은 현재 수도관 보급률이 18%에 불과하다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지하수에 의존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관을 보급한다는 계획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미 심각하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관을 설치한다 해도 흘려보낼 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십억 달러 예산에 드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만들기보다는 물을 먼저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인데요. 87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인도 내 60개 강을 연결하는 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댐을 설치하고 운하를 만들어서 60개의 강을 연결함으로써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 물기를 우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은 지지하고 있습니까?
네, 강 연결 사업을 통해서 심각한 홍수와 가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강을 임의로 연결하는 건 위험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인도의 수자원 관리 선구자로 워터맨이라고 불리는 라젠드라 싱시인데요. 싱시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광대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강을 연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등의 환경 파괴도 잇따를 텐데 이에 따르는 비용도 문제지만 주들 간 분쟁의 소지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2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민개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들이 환경보호 법안에 반대해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20년 넘게 대기 중이었던 흑인 수감자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계획을 늦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원래 23일부터 단행될 예정이었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2주 동안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여서 미국의 망명제도 또 남북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불체자 추방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죠.
맞습니다. AP통신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1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추방 작전을 연기하도록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기 발표가 나오기 전에 성명을 내고 이란 공격 작전을 취소할 때 보여줬던 연민을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단행하려다가 15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온다는 보고를 듣고 취소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란의 미군 무인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공습작전을 세웠는데 공격 개시 1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겁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한 불체자 추방 작전에 대해서 비정한 작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작전을 미뤘는데 펠로시 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환영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또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로 떠나면서 이번 작전의 목표가 된 이민자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추방될 예정이었습니까?
네, 지난 19일 마크 모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국장 대행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데 따르면요.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모건 국장 대행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에콰도르 등 이 엘살바도르 등 이 중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에게 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특히 가족들을 겨냥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작전은 이민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방 작전 규모가 어느 정도로 계획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처음 추방 계획을 알리면서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뭐 수백만 명 그 정도는 아니고요. 2천여 명에 달하는 가족이 대상이었습니다. 휴스턴과 시카고,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23일부터 불법 이민자 검거 작전을 벌일 예정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아침에만 해도 아이스 요원들이 법을 피해 숨은 사람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라면 출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건데요. 작전 개시 몇 시간을 남겨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시킨 겁니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도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일부 도시 시장은 이런 작전에 결코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아이스가 시카고 불체자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 외에 애틀란타, 볼티모어, 덴버, 뉴올리언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이 이번 작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 국경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나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어린이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수용돼 있다면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불체자 가족들을 검거하면 어디에 수용할 계획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민당국은 검거한 이민자들을 일단 호텔에 임시로 수용했다가 가족이 모이면 함께 추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추방 계획을 몇 달 동안 고려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17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자 이민 당국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보가 새나갈 경우 불법 체류자들이 다른 곳으로 숨을 우려가 있고요. 또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민 옹호 운동가들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흘린 것을 두고 이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민자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들이 직장과 학교에 빠지게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 해는 2013년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43만 5천 명을 추방했습니다. 이민옹호 단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오리건주에서 의원들이 숨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리건주 의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경보호 법안이 통과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현재 오리건주 상원은 18대 12로 민주당이 다수당인데요. 정족수 20명을 채워야만 표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족수가 부족해서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숨은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오리건주는 주 하원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주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데요.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해야 할 직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enate Republicans failed to show up and failed to do their jobs.
네. 브라운 주지사는 주 경찰에게 사라진 의원들을 찾아서 붙잡을 것을 지시했는데요. 아직까지 한 명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겁니까?
네, 오리건주 사법망이 미치지 않는 다른 주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데니스 린스컴 주 상원의원은 주 경계선을 넘어서 브라운 주지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부 의원은 인근 아이다호 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법안인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네, 주 하원 법안 2020으로 불리는 것인데요. 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온 법입니다.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1990년 수준의 80% 아래로 낮추는 게 목표인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시골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린피컴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I am doing the work of my constituents by avoiding saddling all Oregonians with this horrid piece of legislation.
네, 린스컨 의원은 이 법안을 가리켜서 끔찍한 법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선거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리건 주의회 상원의장인 피터 코트니 씨는 민주당 소속이죠. 코트니 의원은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숨은 의원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서 이 논란이 되는 환경 법안뿐만이 아니라 120개 이상 다른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오리건주에서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01년에 당시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이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조정 법안에 반대해서 5일 동안 의회 참석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공화당 소속인 팀 롭 오리건주 상원의원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방법이라면서 민주당에 대해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숨어버린 공화당 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받지는 않나요?
네, 의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루 $500씩 계속 벌금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공화당 지지자들이 벌금을 대신 내주기 위해서 기금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흑인 사형수에 대한 편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7대2로 커티스 플라워스 씨에 대한 유죄 편결을 무효로 했습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플라워스 씨가 무슨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네, 플라워스 씨는 1996년 7월 미시시피주의 한 가구점에 들어가서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생자 4명 가운데 3명이 백인이었는데요. 플라워스 씨는 이 가구점에서 일하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해고됐다고 합니다. 가구점 주인이 플라워스 씨를 해고한 뒤 월급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 당일 가구점에서 $300 정도 현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우스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네, 그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플라우스 씨가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과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또 현장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주는 인종차별이 심하기로 또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사가 배심원들을 선정할 때 일부러 흑인들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가 널리 사용되는데요.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용의자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플라우스 씨는 1996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6번 재판을 받았는데요. 같은 검사가 6번 기소했습니다. 6번 재판 가운데 2번은 배심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미결정 심리로 끝났고요. 4번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을 계속한 겁니까?
네, 뭐 같은 검사가 6번 기소했으니까 검찰이 포기하지 않은 건데요. 4번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3번은 미시시피주 대법원이 검사 조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열린 6번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오게 된 건데요. 플라우서 씨는 검사가 흑인 배심원 후보 6명 가운데 5명을 배제하는 등 또다시 인종차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브레케버너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썼는데요. 검찰이 6차례 재판을 하면서 흑인 배심원들을 계속 배제시키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배심원 후보 42명 가운데 41명을 탈락시켰다는 건데요. 특히 6번째 재판에서는 흑인들과 백인 배심원 후보들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대법원의 유일한 흑인 대법관인데요. 오히려 소수 의견을 냈네요.
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족의 고통을 연장하는 결정이라면서 플라워스 씨 측 대변인 변호인 역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백인을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플라워스 씨가 유죄를 받을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토마스 대법관은 7번째 재판이 열린다면 플라워스 씨가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권단체 쪽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미국 내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겁니다. 민권 변호사 단체인 LCCRUL의 크리스틴 클라크 회장은 배심원 선정 과정은 물론이고 미국 내 형사제도 모든 단계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플라우스 씨를 6번 기소했다는 검사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시 기소할 계획인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이 검사 측이 언론의 이 질문에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덕 에반스 검사는 그동안 흑인 배심원들을 배제시키면서 인종이 아닌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 198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할 때 인종을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6조와 또 모든 사람이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수정헌법 14조의 근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입니다. 얼마 후 술집 주인이 이야기를 늘어놓자 그저 파리했던 그녀의 얼굴에 더욱 창백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노래하는 A Whiter Shade of Pale 들어보시죠. We cal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 그런데 이 음악은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음악 치료는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았죠. 이 음악 치료는 특히 자폐 환자나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음악 치료사들을 만나서 음악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다친 몸과 마음의 문을 여는 음악 치료.
버지니아주 쉔틸리에 있는 케이티 헤르난데스 씨의 집. 장난꾸러기 두 아들로 늘 북적입니다. 그런데 첫째인 루카스는 자폐아라고 하네요.
He has a lot of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ies.
루카스는 민감성에 특별히 발달했습니다. 큰 소리나 밝은 빛에 특히 민감하고요. 어디서든 뛰어내리려고 하고 몸을 흔들거나 높은 데로 기어오르는 등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산만하고 통제가 잘 안 되는 루카스에게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해 케이티 씨는 올해 초부터 루카스에게 1대1 음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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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a question for you today.
음악 치료사 딕시 메이저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네요.
Around and around and around. I brought in piano today because I found that piano can be.
오늘은 루카스를 위해 피아노 건반을 가져왔어요. 피아노는 누구에게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악기거든요.
I brought in drums.
또 북도 가져왔는데요. 북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참 좋아요. 또 어떠한 행동을 수정해야 할 때도 북을 활용하죠. 저는 늘 다양한 질감을 가진 여러 종류의 악기를 가져옵니다.
Miss Dixie has come up with a few songs to help him with social dialogue.
일상의 대화가 힘든 루카스를 위해서 딕시 선생님이 노래로 대화를 유도하는데요. 이런 훈련이 루카스의 대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악 치료는 이렇게 집으로 찾아가는 1대1 치료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집단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verybody's here and it's time to say hello.
음악 치료사 조이 글리슨 보이즈 씨는 기타를 치며 발달 장애 환자들과 그룹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lot of my work is trying to slowly get them to positively engage with.
저는 음악을 통해 참석자들이 그룹 내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교류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치료를 진행하는 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유도하고요.
When we get our instruments, we know what to do.
조이 씨는 음악이 환자들의 감각과 근육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work with atypical individuals helping with stress management and self-care.
우리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납니다. 사회 부적응자부터 신체 마비 환자들, 또 발달 장애인들까지 다양한데요. 이런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자가 치유를 하는데 음악이 도움이 됩니다.
음악 치료사 케이시 잉링 씨는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뉴로사운드 음악 치료라는 기관을 세워 음악 치료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 치료사를 뽑을 때 음악적인 실력은 물론이고요. 대인관계 기술이나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 치료사들은 다들 열정이 넘칩니다. 인내심도 많고요.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환자들이 보이는 행동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Shake, shake,
shake. 조이 씨는 기타를 치며 발달 장애인 한 명 한 명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환자들이 직접 기타줄을 튕겨보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Christy is here and it's time to say hello. Hello, you want to strum?
Yeah. 잉링 씨는 미국에서 자격증을 갖춘 음악 치료사가 6천여 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이 음악 치료에 관심을 갖고 자격증을 취득해 음악을 통해 치유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양봉가가 된 웨스트버지니아 광부들.
미국 동부의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한때 광산업이 주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산업이 쇠퇴하고 단관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많은 광부들이 실직자가 되고 말았지요. 이렇게 직장을 잃은 광부들, 그리고 또 소득이 낮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해 양봉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애팔레치안 산맥을 끼고 있는 야생 그대로의 자연환경 덕분이라고 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벌을 치는 제임스 사이퍼스 씨는 양봉가가 되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군을 제대한 후 건축업을 거쳐 16년을 광부로 일했는데요.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광부로 일할 땐 늘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갱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끔찍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양봉일은 정반대입니다. 야외에서 정말 유쾌하게 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일하면서 지난 수년간 쌓였던 빚도 갚아가고 있고요. 특히 손주들을 위해서도 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See here, here's the queen. See how much bigger she is?
여왕벌을 보여주며 흐뭇해하는 제임스 씨. 광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양봉가가 된 건 애팔레치안 양봉 공동사업이라는 민간단체 덕분입니다. 이 단체는 실직자나 소득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부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양봉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주간의 무료 수업을 마치고 나면 벌집과 꿀벌들, 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해 주죠. 양봉 전문가인 마크 릴리 씨는 지원자들에게 양봉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In my previous job, I traveled a lot of these areas.
직업상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30년을 돌아다니면서 탄광 산업이 쇠퇴하는 걸 봤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양봉 기술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양봉을 하면 3천에서 5천 달러의 추가 소득이 생기거든요. 만약 1년에 3만 달러 정도 버는 가정이라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양봉가인 마크 데이비스 씨는 양봉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t gives you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On a daily basis.
이 일을 하면 기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벌집이 얼마나 잘할지 기대하게 되죠.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벌을 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또 일을 계속하다 보면 벌이 마치 반려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벌들에게 얼마나 큰 애착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이크 씨는 그러면서 웨스트버지니아는 양봉을 하기에 이상적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This area of southern West Virginia is the largest forage in the world.
웨스트버지니아 남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 목초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상업용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약도 살충제도 치지 않죠. 나무도 많고 물도 좋죠. 벌을 치기에 최상의 환경입니다.
이런 최적의 환경에 더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엔 워낙 다양한 식물과 꽃들이 있다 보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은 최상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애팔레치안 양봉 공동 사업 측은 다음 세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역 젊은이들이 양봉 산업이 주는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애팔레치안 사업 측은 이를 통해 과거 석탄으로 융성했던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이제 환경 친화적인 자원을 통해 다시 부흥기를 맞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영어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get it started. 오늘은 상원 외교의 동아태소 위원장 코리 가드너의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관한 의견 들어보며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et's start the clip.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relieve pressure to Kim Jong-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So to continue to give to Kim Jong-un what he wants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I think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be making.
Concrete steps.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부르는 혼합물은 건물 시공이나 도로 포장에 자주 쓰이죠. Concrete는 그 외에도 solid, tangible, 즉 확실한, 구체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concrete step. Concrete action 하면 구체적인 조치란 뜻이 됩니다.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we don't relieve pressure. 우리가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Kim Jong-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김정은이 비핵화의 달성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So to continue to give Kim Jong-un what he wants,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구체적 조치나 행동 없이, 여기서 조치는 비핵화 관련 조치를 말하죠.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be making. 미국과 한국에게 실수가 될 것입니다. Let's play the clip one more time.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relieve pressure to Kim Jong-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So to continue to give to Kim Jong-un what he wants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I think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be making.
Here are some examples. Some candidates avoided making a concrete stance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Some candidates avoided a concrete stance. 몇몇 후보들은 확실한 입장 밝히기를 피했습니다.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불법 이민에 관하여. Some candidates avoided making a concrete stance or a solid stance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Police have no concrete evidence linking him to the crime. Police have no concrete evidence.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Linking him to the crime. 그를 범죄와 연관짓기에. Police have no concrete evidence linking him to the crime. Police have no tangible evidence linking him to the crime.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구체적인 조치, concrete action, concrete steps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존 메이어의 상처받은 마음으로 꿈꾸고 있다면 Dreaming with a Broken Heart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down on your knees, and for a moment you can hardly breathe, wondering was she really here? Is she standing in my room? No, she's not, 'cause she's gone.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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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e.
she can. 'Cause she's gone, gone.